내일부터 푸르른 청년들 제주와 서귀포의 선교가 시작됩니다. 6월 한 달 동안 기도로 준비하면서 시작한 이 여름 삼위교회의 선교의 항해가 뿌뿌 하고 시작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뿌뿌라고 시작한 이유는요. 제가 매주 주일 5세 우리 영화부 유아부 친구들과 함께 믿음 배가 뿌뿌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저희가 성경학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뿌뿌라고 삼위교회의 선교의 여정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사랑스러운 친구들의 찬양처럼 우리가 선교를 시작하면서 믿음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항해를 시작할 때 설렘과 기대함으로 시작을 하지만요, 우리가 인생의 믿음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때로는 예기치 못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절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3일의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에 어떤 지점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잔잔한 호수 위를 지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르는 휘몰아치는 정말 나를 위협해서 압도하고 있는 광풍 속에서 숨을 쉴 수조차 없는 그러한 바다 위에 한가운데 계십니까? 얼마 전 저희 가정에서도요, 저희 어머님이 건강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셔서 저희 가정에 또 제게도 광풍과 같은 시간들을 맞이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나름 사역자로서 연단과 훈련도 받았고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삶으로 배워왔고 알아왔고 머리로도 알고 그렇게 살아왔었지만 막상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이 나의 가정에 내 삶에 몰아왔을 때 머리로는 주님 어떻게 해요? 라고 하지만 저의 손이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지? 누구한테 조언을 구해야 되지? 라고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때 저의 형편없는 그 믿음의 성적표를 손에 들고 정말 절망스럽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고 믿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몰아치는 광풍에 맞이했을 때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이 형편없는 믿음 앞에서 제가 예수님, 저는 정말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친구들과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제게도 다시 한번 믿음을 다시 새기며 은혜를 받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3일의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 그 답을 찾으실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앞서 함께 고백한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이지만 그 뒤에 연이어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26절에서 39절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40절에서 56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을 살린 이야기, 그리고 12년이나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을 고쳐셨던 그 이야기를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누가가 이 연이어서 이야기를 네 가지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믿음의 항해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시작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누가는 시간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의 말씀인데요. 날이 저물 때. 유대인의 시간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은 새로운 날의 시작을 기대와 설렘으로 항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는 이 항해 중에 제자들은 큰 풍랑을 맞게 됩니다. 큰 광풍이 몰아쳐서 배에 물이 차고 배가 뒤집혀서 정말 죽기 일부 직전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 항해의 길목에 만난 그 광풍은요, 그 갈릴리 호수가 해수면이 분지보다 낮기 때문에 헤르몬선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와 이 갈릴리 호수의 뜨거운 공기가 만나서 갈릴리 호수에는 광풍이 자주 돌풍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이 광풍을 만나는 것이 한두 번 겪었었던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과 지식이 있는 제자들조차도 이 광풍이 죽음의 위협으로 여겨질 만큼 이 제자들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공포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배의 말미,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배의 고물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다급한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깨어나셔서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명하시고 바다가 이내 잠잠해집니다. 자연 현상조차도 복종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누가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귀신도 내쫓고 병을 고치시는 것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꾸짖으시면서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배를 뒤덮는 파도와 몰아치는 광풍 앞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낀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정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 무기력하게 되는, 오직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닿은 거라사로 향합니다. 본문을 함께 읽지 않았지만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거라사의 군대 귀신이 들린 광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왜 바다를 건너 여기 이 거라사 땅에 오셨을까요? 바로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육지에 내리자마자 만나게 된 이 사람은 옷도 입지 않고 무덤에 과하면서 쇠사슬과 고랑에 손발이 묶이고 군대 귀신의 강력한 지배를 받아서 영과 육이 피폐해진 이 영혼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꺼리는 이 이방 지역을 폭풍을 뚫고 오신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너는 누구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 헬라어로 레기온 군대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라틴어에서 유래한 이 군대의 용어는 로마 군대 한 개 군단, 그러니까 약 6천 명의 군인이 함께하는 대군을 말하는데요.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6천 명의 귀신이 들어있는, 얼마나 이 사람의 고통이 극심하고 또 이 영혼을 점령한 귀신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잔인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자막을 준비하지 않아서 함께 본문을 좀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 왔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더 이상 이 사람을 제압할 수도 없어서 사람들도 포기한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무덤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지내는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거라사 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군대 귀신의 간청대로 이 귀신들을 제지대로 몰아가게 하시고 이 거라사 광인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생명을 얻게 된 이 거라사인은 새 옷을 입고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간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일들을 전하라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변화받은 이 거라사인은 온 성을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나 영혼적으로나 죽은 것 같았던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방 땅 데가볼리 지역의 첫 번째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풍랑보다 더 무서운 군대의 귀신을 내쫓으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그 땅에서 떠나가 달라고 요청합니다. 수많은 돼지떼가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갑자기 산에서 우르르 내려와서 바다로 막 수천 마리가 뛰어드는 이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고 놀랐을까요? 아니면 6천 명이 넘는 귀신이 들어간 이 사람들이 제압할 수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온전해지는 그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의 능력에 영적인 능력에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돼지떼의 이 땅은 로마인의 지배를 받는 땅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대에 아마 공급이 됐던 돼지들을 길렀던 것 같습니다. 팍스 로마라고 하지요. 평화를 중시했던 그 땅에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음으로 소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우리는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는 없지만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그들은 배척합니다. 예수님의 걸음은 다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향하게 됩니다. 누가는 풍랑과 풍랑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세계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이제는 인간의 삶의 가장 큰 폭풍과 환란인 질병과 죽음의 세력까지도 굴복시키시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회당장의 야이로의 12살 난 딸과 12년간 혈류증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를 샌드위치 구조, 샌드위치가 이렇게 양쪽에 빵 사이에 내용물이 있는 것처럼 12살 된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의 중간에 12년 된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가 위치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두 사건을 엮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당을 책임지는 유망한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이 탄생한 12년 그 기쁨을 만끽하는 12년의 시간 동안 마가의 표현에 따르면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돈을 허비하고 곧 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병이 점점 더 중하여진 혈류병 여인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무명의 여인의 12년의 고통의 시간을 누가는 나란히 나열하면서 대조를 시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기다리는 군중 속에서 이 유대인의 회당장 예배를 책임지는 유대인의 지도자인 야이로가 떠돌이 랍비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딸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말대로 그 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가시던 중에 그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되십니다. 이 여인은 야이로와는 또 대조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법령에 따라서 12년을 혈류병을 앓았기 때문에 그가 만진 모든 것이 그가 접촉한 모든 것이 부정한 것이라고 여겨지며 손가락질 당하며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소행당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제가 자막을 요청하지 않아서 함께 본문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인의 피에 유출이 그의 불경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경기를 만나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12년간의 병환으로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것 같은 소망이 없던 이 여인이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에도 무릅쓰고 군중들 틈에 몰래 숨어들어서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옷자락에 손을 대자 그의 혈루 근원이 말라서 병이 낫게 됨을 몸이 느끼게 되었다고 마가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찾으셨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나 군중들을 대면하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 속에 서 있을 수도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따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과 시대적 상황 그리고 제약 가운데 연약한 믿음을 가졌던 이 작은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육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지체하는 동안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딸의 질병 앞에 자신의 지위와 명예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던 야이로의 믿음이었지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야이로를 안식시키신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집을 향해 가십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예수님이 잠들었다고 이야기했던 것을 비웃었던 사람들을 뒤로 하시고 부정한 사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하는 유대인의 법령을 넘어서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타쿰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렇게 선포하시고 죽은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풍랑을 잠재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풍랑보다 더 무서운 군대 귀신을 12년의 절망을 그리고 죽음의 권세까지도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제자들 그리고 죽음 앞에 흔들리는 작은 믿음조차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배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온전히 의지하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평안은 나의 믿음의 실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이 그 사실에서 오는 것이 평안입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이 시를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 시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의 1절 가사입니다. 19세기 시카고의 변호사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 법률가이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그리고 무디,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의 친밀한 동역자였던 그분께서 작사하신 시인데요. 그의 인생에도 예기치 못한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1870년 11월에 외아들인 아들이 성홍열로 세상을 떠났고요. 그해 한 해 후인 1871년에 시카고의 대화재로 자신의 모든 재산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디가 영국으로 넘어가서 부흥 사역을 한다는 것을 알고 함께 넘어가기로 결심을 하는데요. 1873년 11월에 자신의 일을 아직 잘 마무리하지 못한 걸 마무리하고 가겠다라고 하고 먼저 아내와 딸을 대서양 영국으로 가는 배에 태워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배가 다른 배와 같이 충돌을 해서 대서양 한가운데서 12분 만에 침몰함으로 266명의 사람들이 내 딸과 함께 침몰하는 그런 사고를, 대참사를 겪게 됩니다. 간신히 살아난 아내가 스페포드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여보, 나 혼자 간신히 살아났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페포드는 그 소식을 듣고 아내에게로 바로 가는 배에 몸을 싣습니다. 배를 타고 한참 가든 그 갑판위에 선장이 스페포드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스페포드 씨, 여기가 당신의 딸들이 잠든 자리입니다. 그는 그 깊은 풍랑의 바다를 바라보면서 한참 있다가 선실로 돌아와서 한 편의 시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 나눴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시입니다. 사랑하는 3일의 성도님들, 이 찬송시는 파도가 잠잠해진 후에 쓴 시가 아닙니다. 아직 광풍이 가시지 않은 폭풍의 한가운데서 스페포드는 이 시를 썼습니다. 풍랑보다 더 크신, 깊은 바다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풍랑이 없는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풍랑이 몰아치는 예기치 못한 광풍과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항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광풍과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광풍에 배가 흔들릴 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은 진짜 이 배의 선장이 누군지 아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그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향한 애끓는 광풍을 뚫고 가신 그 예수님의 영혼을 향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땅으로 오늘 이 여름 선교를 향해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성도님들, 우리 안에 있는 폭풍과 광풍이 없는 잔잔한 바다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다고 고백하는 그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이 여름 나아갑니다. 우리가 선교의 일정 가운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 광풍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고백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시며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여름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3일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